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그러나 이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의 간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간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간구, 그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그 믿음의 간구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우리에게 판가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의 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믿음의 간구의 태도는 바른 신앙 고백을 근거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간구자의 이 태도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먼저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거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다. 그러나 이 소경만 거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소경이요 거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만 돼도 참 힘들 텐데 그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니라 소경이 된 거지, 이중적인 거지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어려운 그러한 생활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소경된 거지였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소경되고 거지되었던 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암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만큼 괴로우시겠어요? 물론 더 괴롭다고 심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분은 계시겠지만은 소경이 되었다, 거지가 되었다,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소경이 되었고 거지로 홈레스로 살아간다면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됐다, 소경이 됐다,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예요. 좀 더 나아지겠지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틀을 버티면서 생존하는데 급급하고 어떻게 누가 나한테 뭐 먹을 걸 주지 않나라고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거지 소경된 바디메오의 신세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있어서 지금 이 평범해 보이고 정말 극한 상황에 놓이고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정말 생존 가까스로 생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지금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암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47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적인 칭호입니다. 메시아닉 타이틀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메시아적인 칭호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와서 병자로 고치고 뭐 어쩌고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구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유대인들의 관원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있던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그보다도 못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대망해왔던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주시고 택정함을 입은 바로 메시아의 그 후손 대신 바로 그 다윗의 후손되는 참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오래전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을 받고 우리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구원할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정말 구원할 메시아로서 왕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라고 정말 그를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아직 좀 불완전한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견주어 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분명히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 때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간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문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가 내가 어떤 피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여러분 절감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피로를 여러분들은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러한 피로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피로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피로를 인식하며 자각하며 여러분의 그 니드를 레코그나이즈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나에게 어떤 피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소경이고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래 눈이 안 보이는 대로 살래 그냥 거지로 살래 나는 이것이 좋아 하루하루 그냥 요즘같이 홈리스로 그냥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면서 살아갈래 이런 삶이 나한테는 만족스러워 괜찮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소리 지르고 안타깝게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런 메시아적인 코칭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소경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피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어떤 필요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을 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간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행동이 취해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는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처해져 있는 소경이여 거지 있는 나의 이 상황을 주님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니들을 주님이 알아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셔야 돼요.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이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조금 뭐 불쌍히 여겨달라 이전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에 있는 그 situation, circumstance, 이런 상황과 여건,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피로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그런 간구가 바로 이 바디머의 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적인 그런 예수님을 나의 마랑의 왕으로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는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세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믿음으로 간청할 때, 간구할 때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믿음으로 메시아적인 칭호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가지고 그 필요를 recognize하고 We have to recognize our own need. 그걸 recognize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나가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아뢰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뢰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 때 믿음의 간구는 간절함이 그 간구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리 질렀다. 이 소리 질렀다는 게 물론 NIV 영어성경에 샤웃이라는 말을 써 있지만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NASB 영어성경에 보면 cry out.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원어적인 헬라 원어적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어서 소리치는 것을 가르쳐서 정말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렀다는 이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러한 말은 그냥 단순히 소리칠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 있는 이 상황을 주님 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믿음의 간청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간청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간구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뭡니까? 간절함은 나의 필요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마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심령,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쳐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간구고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세요. 어떠한 자세로 간구하는 그 간구의 자세가 대충대충 하나님이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이런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내가 눈을 떠도 되고 안 떠도 되고 거지로 살아도 거지 소경 뭐 이거 괜찮아요. 뭐 내가 눈을 떠도 되고 안 떠도 돼요. 이건 간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꼭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불부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간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간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간구다. 어떤 인내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디메오가 정말 참된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까지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보여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참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박수를 여러분 쳐주실 것 같죠? 예? 박수를 쳐주실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48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는다.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문제와 필요를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recognize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괴로움과 답답한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자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네 어려움은 네가 가져라. 너의 어려움은 너의 어려움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움이야. 이런 식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뭐 그것이 뭐 병이라든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데도 가장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몰라줘요. 그 사람이 몰라지면 더 열받고 더 괴롭고 더 힘든 거예요. 가장 내 옆에서 나의 힘이 돼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법한데 그 사람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안타깝게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여건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울부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힘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꾸짖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는 이 간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내가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나 혼자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가운데 이 고통, 이 마음은 나밖에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사람들 이해할 것 같죠? 대다수의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로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이 바리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영어 보면 리뷰크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죠. 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을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모습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They don't care about people's reaction.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리액션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레코그나이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소리치며 울부짖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안 써요. 믿음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포커스하게 하지 않아요. 상황을 포커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커스합니다.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벌써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면 그건 믿음이 벌써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납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래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상황을 보지 못해요. 아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리액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내를 통과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과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리액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를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런 시련의 어떤 과정을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꿋꿋하게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간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방해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옆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여기서 꾸짖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고 믿음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방해꾼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방해꾼이 아니라 격려꾼들. 격려. 아, 그래요.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뒤에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걸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 줄게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격려의 기도의 동지들이 돼야 돼요. 어려운 말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 하면 오히려 시험 들어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주위에 있는 분 중에서 어려운 일이 경험됐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말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전달되면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그분한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격려를 하셔야 돼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들이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인내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인내를 통과한다. 믿음의 간구는 인내를 통과하는데 단순히 참고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디메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대. 바로 이게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하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어떤 인내 과정을 그냥 참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어려움과 인내 과정 속에서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내 과정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지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욱 심히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더욱 심히 울부짖어 가로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리액션, 사람들의 반응은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다. 내가 정말로 심히 소리지르고 울부짖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심히 소리지르었다. 이것이 믿음의 간구입니다. 위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꾸짖고 잠잠하라고 할 때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나를 바보 취급하겠지, 내가 거지인데 소경인데 나를 인간 취급으로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전능자신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더욱 힘이 소리를 질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그런 믿음으로 울부짖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를 통과하면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인내의 과정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참고 인내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참고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 뚜렷이 내가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간구를 하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할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 이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간구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반응하며 간구하며 주를 쫓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반응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인내의 과정에 더욱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세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간구할 때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죠. 그럴 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받는 자 어떻게 돼요?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렸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누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한테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아세요? 거지의 재산 목록 1호. 거지의 재산 목록 1호는 겉옷입니다. 왜 겉옷이 재산 목록 1호냐면, 이 홈리스들은 특히 이 거지 되시는 분들은 이 겉옷을 입다가 밤에 잘 때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 없으면 얼어 죽어요, 추운 데서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더 번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소경으로 안 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벌써 이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아 이제 됐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다 된 거야 하고 자기의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팍 하고 일어나는 걸 보겠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일어났다, 점프했다. Jump to his feet.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에 단호하고 결단 있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결단 확고부동한 이 믿음의 액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는 이런 주님을 향해서 전적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 확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 물으셔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질문 하세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굉장히 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소경이 자기 앞에 왔는데 소경이 보기를 원하지, 뭐 이런 뻔한 질문을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할까요? 그 소경의 상태를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뻔한 질문을 물어보실 때는 뻔한 이유가 있어요. 뻔한 질문을 물어볼 때는 다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너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이, 바디어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이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게 격려되고 격양이 되어서 믿음의 반응, 전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입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무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고무되고 격양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정말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격양되고 고무되어서 encourage 되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 때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서 고백에는 이제 에스겔서는 어디서 쓰여졌냐면 저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쓰여진 그 책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도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뭐 오르메르클리 언제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아니에요. 약속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바디메어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경영시키고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입으로 말해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라는 게 그게 믿음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를 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상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체인지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공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참된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과정을 통과하겠죠. 인내 과정, 어려운 과정, 답답한 과정, 참고 인내하는 여러 가지 과정.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물어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은 다른 그 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원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그의 간구 속에서 있었어요. 이 믿음의 간구는 그의 간구를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너를 너의 눈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결국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가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보면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어느 상황이냐면은 11절서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얼마 일주일 후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 마지막 사건 속에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전 그 타이밍에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또 하나의 제자를 이끌어갔어요. 예수님을 쫓고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레코그나이즈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믿음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간구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참믿음. 그 참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